여러분은 지금 하나의 씨앗 교회 팟캐스트를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약병이나 뭐 영양제나 건강 보조제나 그런데 겉에 보면은 어떻게 먹어야 할지 이렇게 쓰여져 있잖아요. 말 그대로 이렇게 먹어라, 이 지시를 따라라라고 하는 프리스크립션입니다. 그대로 지켜서 먹지 않으면은 탈이 나는 경우가 있죠. 특별히 우리가 치료받기 위한 약들은 더더군다나 그렇습니다. 프리스크립션, 사실 그것은 약을 예로 들기는 했지만은 약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뭐 학교나 회사의 규칙이나 코드 같은 것들이 있고 사회가 한 사회가 따라서 지켜나가는 도덕이나 윤리 혹은 나라의 법 같은 것도 크게 보면은 프리스크립션에 해당된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때는 그것이 좀 부담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대로 따라서 지키는 것이 이거는 좀 불합리하다라고 여겨지는 때도 있지만은 사실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강제성이란 것이 프리스크립션에는 있습니다. 강제로 해야 되는 거죠. 오늘부터 저희가 함께 나누게 될 십계명, Ten Commandments 이렇게 얘기하는데 십계명이 좀 그렇게 느껴집니다. 십계명은 성경에 따르면, 출애굽기에 따르면은 하나님께서 직접 돌판에 새겨 주셨다고 하면서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무게감이 좀 더하기도 합니다. 그 부담감이 좀 더 크게 느껴지죠. 십계명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말하면은 아세렛 하드바림. 저 히브리어 잘 못했던 게 뾰록이 나네요. 아세렛 하드바림. 그래가지고 사실 십계명 그러면은 열 마디 말이라는 뜻입니다. 뭐 다른 걸로 얘기하면 데칼로그 그렇게 얘기하죠. 열 마디 말이라는 뜻입니다. 십계명의 네 번째와 다섯 번째 계명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그리고 다섯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데 그 네 번째와 다섯 번째만 너희가 어떻게 하라, do's, doing이죠. 어떻게 하라 라는 것이고 나머지는 하지 마라, don't죠. 이렇게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거니까는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흔히 느끼는 강한 프리스크립션의 부담감을 느끼게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보수적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미국 남부의 알라바마의 그 알라바마주의 그 어떤 판사가 이런 제안을 했다 그래요. 십계명을 법원 벽에다가 붙여놓으면 어떻겠느냐. 정교 분리가 있는 그 나라에서 그 주에서 좀 그런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그 의도는 만약에 십계명을 법원 벽에다가 붙여놓고 있으면은 그러면은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들이 좀 강한 부담감을 느끼게 될 것이고 그러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좀 더 괜찮은 사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그 판사 나름대로의 아마도 기독교인이었겠죠. 네, 판사 나름대로의 희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꼭 법원 아니라 어디를 가면은 예, 그 십계명이 한번 붙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회사 사무실에 뭐 CEO가 이렇게 하자 그래서 붙여놓는다든지 공공 건물에 들어간다든지 여러분 그러면은 과연 우리가 그것을 보는 곳에다만 그 보는 곳에 어디에든지 그것을 붙여놓으면은 우리가 십계명을 지키게 될까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도덕적인 사람들이 될까요?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십계명을 여기저기에다가 붙여놓게 되면은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느낄 것 같아요. 야, 나는 저 기준에 미치지 못하겠구나. 예, 나는 어떤 특정한 한 항목을 보면서 야, 나는 저기에서 한참 멀어져 있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될 게 분명합니다. 여러분 오늘 시작하는 이 십계명 설교를 통해서 이 십계명 쭉 끝날 때까지요. 이걸 통해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십계명은 프리스크립션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프리스크립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영어로 이야기하자면은 Describe worship in our life. 다시 말해서 십계명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드려지는 예배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Prescription이 아니라 description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그려놓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쭉 서술해놓은 그런 이야기 같은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이라는 것은 공공장소에 걸어두면은 사람들이 더 잘 지키게 되는 규칙 같은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십계명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삶의 모습, 삶의 예배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40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히브리인들은 모세의 인도하에 홍해를 건너서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누가 하신 일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왜 그들을 출애굽하게 하셨을까요? 그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더 이상 애굽의 바로의 백성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그리고 4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너희를 복의 근원을 삼으시겠다는 것을 성취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 백성들을 복의 근원을 삼으시겠다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복의 근원은 각자의 삶 가운데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온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회복하시는 일에, 구원하시는 일에 이 민족을, 히브리 민족을 사용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복의 근원이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는 출애굽기 20장에서 시작하는데, 바로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19장 5절 6절에 보면은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이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19장 5절 6절의 마지막 부분, 특별히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여러분 어딘가 좀 익숙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도 비슷하게 시작하죠.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로마서 12장 1절이 말합니다.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1장부터 11장까지 쭉 설명을 하죠. 그게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요? 12장 1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로마서가 그렇게 됩니다. 로마서는 그런 식으로 설명한다면 출애굽기는 어떻게 해요? 출애굽기는 20장의 십계명을 시작하면서 그 하나님의 백성 된 것, 하나님이 히브리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섭리를 한마디로, 한 구절로 이렇게 설명하죠. 로마서가 1장에서 11장까지 쭉 길게 설명했다면 여기는 딱 한 절입니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의 하나님이다. 쭉 그냥 한 절로 디스크라이브 한 거죠. 나는 너희를 종살이 하던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은 수천 년 전에 그냥 돌판에 새겨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쳐다보면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무시할 수는 없는 그런 족쇄 같은 게 아니다라고 합니다. 오히려 십계명은 가령 예를 들면 마태복음의 산상수훈과 더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순종으로 시작해서, 그리고 그 순종의 삶을 살았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했음을 경험하게 되는, 제가 말씀드린 삶의 예배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의 삶의 예배의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십계명이 가르치는 것은 21세기에 우리의 문화가 가르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보았던 출애굽기 19장에서 그리고 똑같은 말씀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반복되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셔서 우리로 우리를 부르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된 목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아브라함에게 너희가 복의 근원이 된다라는 뜻이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삶의 예배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예배를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드러낸다면 어쩌면은 이 희망 없고 출구 없는 이 세상 가운데에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대안적인 삶이 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많이 그렇게 느끼잖아요. 어디에 과연 희망이 있을까? 이 어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뚫고 나갈 수 있을까? 세상 가운데 그 답이 없다면 바로 우리가 그 대안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도구 중에 하나가 바로 십계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시작해요. 십계명은 첫 계명입니다. 오늘 첫 계명,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을,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대안적인 삶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으려면, 자신할 수 있으려면 그 대안적인 삶이 지향하는 그 목적이 정말로 설득력이 있어야 합니다. 의미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대안적인 삶의 시작은 그 시작이 탄탄해야 됩니다. 첫 걸음을 내딛는데 그때부터 휘청휘청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히브리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애굽을 나와서 지금 있는 곳, 지금 이 십계명을 받아들이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광야입니다. 사막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가면서 광야에서 살아가는 삶을 대안적인 삶이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도시에서 살다가 지금 데스밸리를 가요. 거기에서 살아가는 삶이 정말로 대안적인 삶이 될 수 있습니까? 그냥 그림 언어로 설명하자면 그것도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마치 광야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와 방식을 거스르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의 삶을 걸어갈 때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목마를 때 바위에서 물이 나와서 그것으로 마시게 하셨습니다. 만나로 굶주림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벌어진 곳이 광야 그리고 사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나왔어요? 애굽에서 나왔죠. 여러분 당시에 이집트 사람들, 애굽 사람들의 신앙에서는 그 사람들의 신앙에서는 사막에는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사막에는 아무것도 없어. 왜냐하면 사막은 본래적으로 아무것도 생존할 수 없는 땅이라고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그냥 물질적인 뭐 어떤 살아있는 존재뿐만 아니라 신도 그곳에는 없다고 믿었던 것이 이집트 사람들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여주셨답니다. 바위에서 물이 나왔대요. 만나로 먹여주셨대요. 그것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곳에는 신조차 없다고 믿어지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 광야와 사막조차도 다스리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광야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대안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의미와 목적은 바로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은 이미 이집트에서도 이집트의 왕이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집트가 믿었던 신인 태양신을 이미 이기셨어요. 그리고 그 백성을 광야로 이끄셨잖아요. 이 모든 것을 존재케 하시고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계명,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을 섬기지 못한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인생이 여전히 애굽에 있건 아니면은 광야에 있건 어디에 있건 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하찮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하찮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어떤 때 살아가면서 우리 스스로, 인간이 우리 스스로 하찮은 존재가 되기로 마음 먹습니다. 하찮은 존재가 되기로 마음 먹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바로 그 시작이 다른 신들을 섬기기 시작할 때, 다른 신들을 섬기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찮은 존재가 되기로 첫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첫 계명에서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하셔서 우리는 마치 하나님과 대등한 다른 신이 있는 것처럼 여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똑같은 레벨의 다른 신이 있는 건가?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다른 신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그렇게 믿는 것뿐이에요. 이어지는 계명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께서 호렙산에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하나님께 물어보죠.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어보자 하나님이 나는 곧 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I am who I am. 모세는 이름을 물어봤는데 하나님은 그냥 I am who I am. 나는 존재한다 라고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다른 번역에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는 존재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다른 것들은 모두 존재의 물이라는 겁니다. 그 근원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시며 하나님은 그냥 존재하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해요? 우리의 신앙에서는 하나님은 존재한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창조물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찮은 우리는 하나님의 만드신 그 창조물을 어디에다 갖다 놔요? 하나님, 창조주의 위치에 갖다 놓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첫 번째 계명에서 말씀하시는 것,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을 섬기지 못한다 라는 것은 창조물을 나처럼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은 그것은 창조주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은 창조주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인간은 창조물을 신처럼 섬깁니다. 섬긴다라는 게 뭘까요? 내가 무엇을 섬긴다? 여러분, 무엇을 섬긴다? 그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그거는요, 내가 그것을 믿고 신뢰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그것을 믿고 신뢰한다는 말이에요.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런 구절을 읽었는데 웃기더라고요. 당신은 무언가를 믿어야 합니다. 마치 내가 맥주 한 잔을 더 마실 것을 믿는 것처럼 말입니다. 나는 당장 맥주 한 잔을 마실 것을 믿어요. 그럼 여러분도 뭔가를 믿으십시오. 무슨 말이에요? 아무것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다 믿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에 있어서 그 믿는 도구가 무엇일까요? 인간의 역사를 보면은요, 계몽주의 시대 이후로 인간이 믿는 것은 이성과 합리였습니다. 인류는 이성과 합리를 믿어요. 그 전에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을 믿는 것을 그 중심에 놓다가 인류는 그다음부터는 이성을 믿기 시작합니다. 이성과 합리주의, 다시 말해서 이게 말이 되잖아. 합리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하는 게 최선이야 라고 하는 말 속에서 우리의 믿음에 100%를 거기다 갖다 놓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우리의 믿음인 거죠. 그런데 어떤 때는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성과 합리로 설명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1970년대 프랑스의 과학자 르네 톰이라는 사람이 카타스트로프 이론이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카타스트로프, 다시 말해서 재난, 즉 파국이라는 뜻이죠. 무슨 얘기냐면은 이성적으로 보면은 깨질 것 같지 않은, 당연히 이성적으로 보면은 저건 너무 단단하게 얼어 있어서, 깊이 얼어 있어서 깨질 것 같지 않은 얼음판이 갑자기 깨지는 거죠. 아무리 데이터를 돌려봐도 저 화산은 지금 폭발하면 안 되는데 캐타스트로픽하게 갑자기 이성의 범위를 넘어서서 화산이 터져버립니다. 이성적으로 보면 이렇게 유지되어야 되는 주식시장이 붕괴되고, 이성적으로 보면 괜찮아야 하는 어떤 나라에서 갑자기 무엇인가 훅 터져 나오면서 혁명이 시작되고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은 소위 정상적인 상황에서 갑자기 비정상적으로 종말을, 파국을 맞이하게 되는 상황에 대한 그것을 설명한 것이 재난이론, 캐타스트로프 이론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런 상황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갑자기 벌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지금 이성 합리적으로, 이성과 합리를 믿고 살았는데 갑자기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뭐 투시의 은사는 없지만 그럴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사람들 완전히 반대로 가죠. 사람들은 쾌락적이 되거나 물질적이 되거나 냉소적이 되거나 아니면은 비이성적인 열광주의로 빠지겠죠. 이성으로 설명되지 않으니까 이성의 끝판으로 가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멀리서 볼 것도 없죠. 뭐 제가 설교문에도 썼지만 멀쩡하고 이성적이던 사람이 갑자기 뭐 정치적으로나 다른 면에서 이상한 태도를 보인다면, 설명이 안 되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것도 캐타스트로프 이론의 한 모습일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은 맹목적인 이성과 합리를 숭배하는 것, 우리의 믿음을 거기다 두는 그러한 사람들의 사고와 생각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믿어도 좋지만 지금 21세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하는 인생 라이프스타일을 지배하는 것은 무엇을 믿어도 좋으나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수천 년 전 히브리 백성들 뿐만 아니라 지금 21세기 이 세상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똑같이 말씀하시죠. 먼저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을 섬기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인정해야 할, 예배해야 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은 지난날의 육신으로는 이방 사람이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그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었고 이스라엘의 공동체에서 제외되어서 약속의 언약과 무관한 외인으로서 세상에서 아무 소망도 없이 하나님도 없이 살았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것은 그 뒷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은 약속의 언약과 무관한 외인이었습니다. 바깥에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외인은 헬라어로 아테오이, 즉 하나님 없는 사람들, 하나님 바깥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선교사 언더우드가 1890년에 일본의 요코하마 출판소에서 처음으로 최초의 영한 사전을 출판하면서 아테오이, 하나님 바깥에 있는 사람들, 이것을 갖다가 에이티스트, 아테오이를 에이티스트, 무신론자라고 이렇게 한글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무신론자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말씀 구절에 따르면 하나님 바깥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무엇이라도 믿고 살아가요. 믿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사람들은 무엇이라도 믿고 살아가요. 무엇이라도 믿고 살아가지만 하나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그 안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시편 1편에서 뭐라 그래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스스로 자신 있어 합니다.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성과 합리로 이렇게 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그마한 캐테스트로, 조그마한 재난과 파국만 있어도 겨처럼 날아가 버리는 인생이 바로 하나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의 인생입니다.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시편 1편의 말씀으로 비유하여 말씀드리자면 우리를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부르시고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하나님 바깥에 살지 말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라는 초대입니다. 그 인생이 어떤 인생입니까?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인생입니다. 우리는 시냇가에 심겨져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인생을 살아가는 창조주가 아니라 창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하신 목적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십계명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계명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합니다. 다윗은 시편 139편에서 주님은 내가 앉아있거나 서있거나 길을 가거나 멈추거나 나를 살피고 계시고 내 속의 모든 것을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감히 주님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님의 얼굴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창조주 되시고 통치자, 심판자,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고 예배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주신 이유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백성의 인생은 규율과 법칙으로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을 다른 것보다도 그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삶이 예배가 되는 인생입니다. 그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을 다시 온전히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온전히 드러나시도록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 시작을 십계명으로 시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